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스톤 브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 줄어드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약간의 후회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랑스를 배우던가 아니면 타일랜드 음식을 배우던가 운동을 더 하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집을 수리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부에게 지금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자료도 비싸고 돈이 더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제 남편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은 공사 시간대 소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가 소음에 가득 찬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소음과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지금 우리의 정보 소음은 1985년보다 55배 이상으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10만 정보를 매일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중요한 소음과 중요하지 않은 소음을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에겐 외부의 소음과 우리 안의 내부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내면엔 너무나 많은 소음으로 인하여 7만 5천 생각이 매일같이 우리 생각에 있고 3만 5천 판단을 매일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많은 외부의 소음과 내부의 소음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볼 시리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광야는 힘든 곳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요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를 뛰어가고 도망가고 하지만 그 광야에선 생명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움,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광야에서 계신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고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이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 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사드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의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께 빨리 피할 수 있는 옵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에 계실 때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나오는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난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 구절에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시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육체적, 아니면 희망과 평화가 부족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 동일한 것은 여기엔 모두 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매우 아프고 고달플 수 있지만 또 거기엔 삶과 희망과 변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 인생에서 광야를 걸었을 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광야는 수행과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광야에는 청중인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실험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받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를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포커스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누가 청중인들인지 알고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알아내신 것입니다. 하나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광야에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랑 광야에서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잡아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에 계실 때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청중인이 있습니다. 그 청중인은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선 여러분이 자신이 되고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에겐 여러 가지의 친구가 있습니다. 제 자신은 엄마, 아내, 목사님, 설교자 등등이지만 하지만 이 모든 친구를 내일 제가 잊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제가 내일 제 안에 있는 제 삶의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모든 친구들, 모든 물건들, 이에 한꺼번에 없어지면 어떨까요? 이것은 제가 광야를 가게 되고 아무도 상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선 세 가지가 항상 저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빅토르 프랭클의 Man's Search for Meaning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닥터 프랭클은 인간의 고난을 통해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매혹적이고 아름답고 굉장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은 닥터 프랭클이 나시 캠프에서 경험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에서 형제, 부모, 임신한 부인을 잃었고 이 책은 읽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책 한 부분에 닥터 프랭클이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있을 때 옆에 있는 한 남자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이 남자를 깨울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실제의 생활보다 악몽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이 책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 자유, 정체, 가족, 소유들, 존엄 등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 자신은 따뜻한 침대에서 일어나서 편안한 집, 자유의 나라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 제가 세 가지만 저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보이고 알고 사랑받는 것이 전부라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에선 예수님은 빵으로 유혹을 받고 경배로 유혹을 받고 마지막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제목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제목은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교통을 조용히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광야는 차들도 서 있고 조용한 곳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면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증거증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말에 컨퍼런스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의 남편 차가 보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스토브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고 식탁 테이블에는 촛불 등 남편이 준비한 밥상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필요하고 우리를 보고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제가 남편과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선 주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곳이지만 또 광야에선 주님과의 대면에서 이런 의심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광야를 찾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광야가 우리를 찾습니다. 또 어쩔 때는 그냥 그곳에 도착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사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왜 광야에 왔냐고 물어봅니다. 2009년에 저는 남편, 아이들, 직장, 교회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저와의 관계가 어떤지 찾고 싶은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나님을 찾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5살부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보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계속 예수님에 관한 의심들이 제 마음을 가득 찼습니다. 이때 저는 제 기도방에 가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던 중 7일이 지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런 의심이 다 말끔 사라졌습니다. 그 7일의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제가 그 광야에서 도착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제 남편이 ALS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4년 동안 남편의 병 케어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케어를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7일 동안 전에 힘들었던 광야에 있었던 시간이 제가 나중에 지나야 했던 고달픈 시간에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은 자주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후 몇 년 후 여러 가지 소음들이 제 머리를 가득 찼습니다. 이럴 때 저는 제 방에 가서 제 머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트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노트를 다시 보니 많은 것들이 슬픔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창피함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돌보다가 무례한 말, 불친절한 말을 한 것들에 대한 창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 머리를 가득 차고 남편의 용서에 불구하고 나를 못 살게 했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것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의 답은 30년 동안 남편을 잘 보살폈고 퍼펙트하지 않은, 완전하지 못한 제 자신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외로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듣습니다 라고 말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두 구절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시편 4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이시며 우리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8절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